데살로니가 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15.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에 관한 권면.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 안에 있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쓰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의 세 장에서 우리는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게시된 것과 견줄만한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과 함께 약 한 달 정도 머물렀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는 깊이 있는 많은 진리들을 다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0절에서 그는 데살로니가에 와서 그들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그의 갈망을 표시했습니다. 확실히 이들 새로운 믿는 이들은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계시된 믿음의 많은 방면들에 있어서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을 다시금 방문하여 그들에게 믿음의 내용들을 사역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넓은 조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조망을 보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본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 후에는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이 같은 영적인 봄에서 옵니다. 바울의 글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에 관한 영적인 것들, 그분이 이루신 것과 달성하신 것과 그분이 획득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관광시킵니다. 이에 관해 우리가 볼수록 우리는 더 인상을 받을 것이며 더욱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초신자, 즉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쓰였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어린 사람들이나 새로운 믿는 이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자들은 이 책에서 따라야 할 지침과 계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계요와 지침을 따른다면 그들은 새로운 믿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일에 있어서 좋은 기초를 놓게 될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릅니다. 1장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구조와 근원을 보며, 2장에서는 이 같은 생명의 양육을, 3장에서는 이 생활의 기본 구조의 세 가지 항목을 견고하게 함을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룬 뒤에 바울은 4장에서 가장 심각한 세균, 즉 교회 생활을 손상시키는 음행의 세균에 대해 믿는 이들 안으로 예방주사를 주입합니다. 음행은 그 근원이 정욕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사회생활을 갖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자신을 이러한 정욕에 빠뜨리는 기회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사회생활은 음행의 온상입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정욕에 떨어질 위험성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독신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거의 접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음행을 범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집회 생활이며 공공 생활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 생활은 사회적인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상당한 접촉을 갖는 공공 생활과 사회 생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음행의 문제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역사는 특별한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때로는 음행의 덫에 걸렸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음행은 오순절 운동에 있는 자들을 손상시킨 요인이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간음죄로 인해 이 운동이 제한받았습니다. 4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구속된 백성인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 그분의 거룩한 본성에 따른 거룩한 생활, 즉 그분 자신이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그분께로 완전히 분별된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바울 시대에는 호색과 부도덕이 고린도와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 종교 안에 횡행했으며 심지어는 그들의 이교적인 예배에 의해 자라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음행보다 이 목적을 파괴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거룩하게 하나님께로 분별되는 것을 방해하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완성하는 것을 극도로 오염시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새로이 회심한 이방인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성별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엄중한 죄인 음행의 손상과 오염으로부터 삼갈 것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음행에 대한 경고를 줍니다. 그는 또한 고린도 전서에서도 음행에 대해 강하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와 데살로니가에는 부도덕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견고하게 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음행죄에 대해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바울이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쓴 책에서 음행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악한 도시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위험에 대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와 같은 곳에 있는 교회로서 그들에게는 음행에 대한 경고가 필요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몰인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은 고린도에 있는 상황의 배경에 대항하여 쓰였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데살로니가의 환경으로 인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음행을 다룹니다. 악하고 부도덕한 환경 가운데서 어린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도시에 있는 교회가 음행의 문제를 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 대한 경고를 바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경고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남자와 여자들이 사회적인 접촉을 하는데 어떤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사람들이 음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영역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음란에 대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읽은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음성이 경고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이 처음 3장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을 양육하고 확립하는 그의 임무를 완성한 뒤에 바울은 그의 음성을 바꿉니다. 첫 번째로 그는 우리에게 음행에 대해 경고합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음행에 대한 이 경고로부터 바울은 거룩함에 대한 놀라운 문제를 끌어옵니다.
거룩함 대 음행.
4장 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함은 음행과 대립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됨이 필요합니다. 음행처럼 믿는 이들을 손상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음행은 사람의 몸을 부패시킵니다. 다른 죄들은 우리를 간접적으로 손상시킬지 모르지만 간음은 우리의 몸을 손상시키고 우리의 전 존재를 오염시키며 우리를 극도로 저속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음행은 하나님의 대적에 의해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창조한 사람을 부패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음행은 전적으로 거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4장 3절에서 음행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삼가라는 말은 강한 말로 그것은 우리가 음행을 멀리 떠나야 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께로 완전히 분별되며 그분의 목적을 위해 온전히 성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음행으로부터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 소유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며 각자의 그릇을 소유하는 것은 그릇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릇이라는 말에 대해 두 학파의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몸이라고 하며 다른 하나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아내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과 다음 구절에 있는 각각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와 특히 색욕을 쫓지 말고라는 어구를 볼 때 두 번째 학파의 해석이 아닌 첫 번째 학파의 해석이 타당합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사람의 몸을 사무엘상 21장 5절에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릇으로 생각합니다. 몸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바울과 다윗은 둘 다 사람의 몸을 그릇으로 생각했습니다. 색욕이 아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사람의 그릇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음행을 범하는 것에 대한 보호입니다. 거룩하게 됨은 하나님 앞에서의 더욱 거룩한 상태를 가리키며 존귀함은 사람 앞에 더욱 존경받을 만한 위치를 가리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높은 위치를 갖고 창조되었으며 결혼은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사람의 번식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은 존귀함 안에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음행을 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사람 앞에서 존귀한 위치를 유지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 음행에 연루될 때 그는 더럽혀지며 그의 거룩하게 됨은 끝나게 됩니다. 더욱이 그는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음행을 범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과 사람 앞에 존귀함으로 소유하고 지키며 보존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된 자들이 되어야 하며 사람 앞에 존귀함을 지닌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음행을 삼가야 하며 이 문제에 있어서 의심적인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5절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우리의 몸을 색욕에 사로잡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은 색욕에 빠지는 기본적인 원인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이용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님이 신원자이시기 때문이다. 분수를 넘어라는 말은 한계를 지나치다, 지나쳐 나아가다, 한계를 넘다, 분수를 잇다 등을 의미합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이란 말은 형제의 아내와 간음함을 가리킵니다. 이용하다라는 헬라어는 또한 이익을 남기다, 사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일은 3절에 언급된 음행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6절에서 바울은 또한 주님이 이러한 일들, 즉 분수를 넘어 다른 이들의 유익을 취하는 문제에 있어서 신원자이시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복수자 또는 처벌자로서 음행한 자들이나 간음한 자들을 의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음행은 항상 결혼관계에 대한 규정을 지나쳐 나간 것과 관계됩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문제로 그분의 엄격한 규정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접촉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규정을 깨뜨리는 어떤 범죄나 분수를 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는 이라고 번역된 전치사 에피는 어떠한 상태 위에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부정은 음행이나 간음과 같은 것들에서의 부정함을 가리킵니다. 어떤 교사들은 6절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형제의 유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부정이란 말이 사업상의 부당한 이익을 언급한다고 말하는 것은 음행을 삼가라는 권고로 시작하는 3절의 이 부분의 문맥을 볼 때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7절은 이 권고를 결론짓는 말입니다. 음행을 삼가라는 바울의 권고는 거룩하게 됨, 즉 거룩하게 됨으로 강화된 것에 근거하며 여기에서 거룩하게 됨으로 결론지어지는데 이는 음행이 가장 더러운 것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위치와 특성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상태에 입각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됨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거룩하게 됨 안에 머물러야 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정함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거룩하게 됨 안에 있으며 이 거룩하게 됨은 음행과 대립됩니다. 8절은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3절에서 시작된 이 부분의 결론입니다. 저버리다 라는 말은 앞구절에서 주어진 권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경고를 했다. 만일 너희가 이것을 저버린다면 너희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분을 가리킵니다. 뜻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영은 모두 우리의 거룩하게 됨을 위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뜻을 가지셨고 그 다음 그분은 부르셨으며 그 후에 그분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영에 의해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으며 그분의 뜻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성별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께 분별시키려고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한 목적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며 활동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음란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성별하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내주하는 영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이며 이 구절에서 거룩하게 됨대 음행에 대한 부분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 모두, 특히 청년들은 바울의 경고의 말씀으로 깊은 인상을 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울이 살았던 시대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은 고린도나 데살로니가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나 도시나 모두 더 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거룩하게 됨 대 음행에 관한 이 경고가 필요합니다.
형제 사랑.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믿는 이들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 권고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형제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을 말하는 필레오와 형제를 의미하는 아텔포스로 구성된 필라텔비아라는 헬라어의 번역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3장 12절에 있는 사랑에 관한 그의 말을 반복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에 대한 이 강조는 사랑이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임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과 로마서 13장 10절에 의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면 결코 우리는 음행이나 도둑질이나 거짓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정히 행함.
4장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단정히 행함에 대해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줍니다. 종용하기를 힘쓰라. 수다스러운 사람이 조용히 하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만일 그 같은 사람이 반시간 동안 조용히 한다면 그것은 승리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대부분이 음행에 의해 손상되며 질투에 의해 그 다음에는 참견자라는 자들에 의해 손상됩니다. 참견자라는 사람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면서 모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참견자라는 자들을 종용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잠잠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나는 성도들이 더 많은 교통을 가질 것을 격려합니다. 그러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어느 정도 잠잠하고 더 종용하도록 권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교회 정보통이 되기를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알고자 하는 흥미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바울의 말처럼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일을 관심해야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집안 청소를 하거나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을 손상시키는 어떤 참견도 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은 잠잠하여 그들 자신의 일을 관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일만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합당하게 돌보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도록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기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균형 잡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종용히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는 괴상하고 유별난 방법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행함은 매우 단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유별나게 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유별나게 될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괴상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다른 이들의 관심을 끕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상적이고 단정하며 평범한 방법으로 처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의문이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살며 그분의 마음을 따라 살기를 갈망한다면 우리 깊은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함에서 정상적이고 단정하게 되기를 요구하는 무언가를 느끼게 되리라 믿습니다. 운전하는 방법에서와 머리를 깎는 방법에서와 옷을 입는 데서 또는 그 외 모든 다른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단정하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유별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이든지 단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정하게 처신하며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외인들에 대하여, 즉 외부에 대하여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믿는 이들을 돌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그 내용을 상고할수록 우리는 이 서신이 새로운 믿는 자들에게 쓰였었다는 것을 더욱 깨닫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에베소서와 전혀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심오한 많은 용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 등입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심오한 용어들이 쓰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간단한 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은 초보적인 방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는 형제 사랑에 대한 바울의 권고와 관계됩니다. 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며 후에 그는 우리에게 이 사랑이 풍성해질 것을 격려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우리에게 종용하기를 힘쓰며 참견장이가 되지 말며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우리 자신의 일을 관심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권고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초보적이나 매우 실제적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바울은 4장에 있는 그의 권고에서 세 가지만을 언급합니까? 왜 그는 거룩하게 됨되 음행과 형제 사랑과 단정히 행함만을 말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됨과 형제 사랑과 단정히 행하는 것을 주의한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거룩하게 됨과 다른 이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합당하고 단정히 행함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완전히 새로운 믿는 이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초신자들을 돌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는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히브리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대로 이러한 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먼저 간단하면서도 실제적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쓴 것입니다. 그는 그 믿는 이들이 주 안에 있은 지 1년이 채 못 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서신을 썼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의 예를 따라 그의 방법을 취하여 어린 성도들이나 새로운 믿는 이들과 함께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